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마다 각각 집에서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그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사자를 애굽 온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의 그 출입문에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의 첫째 아들,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집의 문에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경우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집으로 넘어갔죠. 이것이 바로 이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유월절 이 명절의 시초입니다. 유월절에 잡아 죽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살린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상징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죄와 그리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흥미롭게도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라는 대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떤 날이냐면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바로 그날 저녁 바로 전날 저녁 유월절 규례대로 각 가정에서 양을 잡아 먹었던 바로 그 날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날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 이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양을 드시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가 병사들에게 이제 잡혀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복음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은 고난 주간의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예수님이 사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하루 전날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요. 고난 주간에 한 목요일쯤 있었던 일이다.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생생하게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는 이 밤에 제자들과 함께 지금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양을 잡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월절이 되면 가족마다 함께 모여서 양을 잡아 먹었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설 명절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떡국 먹잖아요. 이 메뉴가 정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하면 양고기 먹는 날이에요. 양을 잡아 먹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본래 갈릴리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로 지내셨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그 집에서 예수님이 지내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장소를 보면요, 오늘은요 갈릴리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이 예루살렘입니다. 어디에 있는 누구 집에 가서 유월절을 지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유월절인데요, 명절인데요, 저희가 어디 가서 양을 함께 먹으며 식사를 할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에 대해서 물어보면 장소를 하나 대여해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하여서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이제 소개시켜 줍니다. 본래 유대인들의 이 다락방은요 비교적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신학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이 다락방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다락방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는 거죠. 만일 이 주장이 맞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객식을 빌려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주인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의 부모님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도록 우리 집에 다락방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역사의 그 정말 이 엄청난 사건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 우리 집 다락방 하나 빌려줬다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놀라운 그 사건의 그 현장에 함께 있게 된 거죠. 훗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요 사도 베드로의 조력자가 되고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가 있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아끼는 영적 아들로 그의 신앙 지도를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식사하시도록 편히 머무시도록 내어준 이 가정에서 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셨고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섬기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큰 가정의 은혜로 갚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좀 살펴봅시다. 제자들이 바로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양을 잡아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맛있게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명절에 이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가족끼리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도 가족끼리 보면 정치 얘기 하지 않는 게 불문율 아닙니까? 자꾸 막 싸우니까. 근데 지금 이 함께 너무나도 즐거운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니 저녁 식사를 정말 기쁘게 하던 이 제자들 명절이라서 막 즐거움이 막 오고 가고 막 웃음소리가 오고 가던 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요 이 찬물을 끼얹은 듯 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막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 해온 전우고 말 그대로 지금 뭐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중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자가 된다니 여러분 이 얼마나 지금 이 황당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입니까? 분위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장난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서로 말은 못하고 이 분위기가 갑자기 완전히 냉랭해지는 거예요. 12명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배신할 거냐, 우리 중에 누가 배신자이냐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 제자들은요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나입니까? 그게 지금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님 저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배신자입니까? 하나하나씩 한 사람씩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대답하시는 거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미국은 제가 참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전 세계 다양한 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나라가 참 미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일식, 중식, 한식 다 있지만 이탈리아 이렇게 파스타 가는 파는 이런 식당 같은데 가면 그 처음 우리가 메뉴를 시켰던 주 메뉴 나오기 전에 빵을 주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가장 좀 대중적인 식당이 올리브 가든 같은 데인데 이제 그런데 가면은 이 메인 메뉴 나오기 전에 빵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빵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뭘 주죠? 올리브 기름을 주죠. 그리고 그 올리브 기름에다가 발사믹 그 식초 같은 거 검은 거 섞어가지고 그거 찍어서 먹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와 함께 빵을 그 올리브 기름 그 식초 담긴 그것을 이렇게 찍어 먹는 그 사람이 그 제자가 바로 나를 팔아 넘길 배신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빵을 같은 그 그릇에다 올리브 기름에다 찍어 먹을 정도로 옆에 있었던 그 제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제자? 가롯 유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가롯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와 함께 빵을 그 올리브 그램에 찍어 먹을 정도로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 한국 사람들도 이 같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식구라 그러죠.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입이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그 하나의 공동체가 가족인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요, 아무나 식사 안 합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겸상 안 해요. 근데 신뢰가 있고 우정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내 바로 지금 옆자리에서 함께 밥 먹고 있는 이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요 우리 성도님들 상담하다 보면요, 때로 성도님들 정말 가슴 아파서 막 울면서 오시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뭐 남 아주 먼 사람들 때문에 뭐 스트레인저 때문에 우는 일도 이따금씩 있습니다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울어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게 내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부모거나 형제거나 아니면 내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가까운 교회 식구들이거나 나랑 평상시 너무 친밀하게 같이 지냈던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겪으신 이 고통과 아픔은요 정말 우리가 이 겪은 그 아픔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본문을 보다 보면요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아, 오늘 밤에 이제 잡히셔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가롯 유다가 감히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가롯 유다와 예수님의 사이가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길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밤 순간까지 가장 그의 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가롯 유다를 설득하거나 말리셨으면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에게 배반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죽음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 예언의 기록대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거죠. 자신이 당할 그 고통의 십자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감내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또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근데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힘들어서 외면한 말씀은 없을까요? 주님은 이 세상 끝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힘써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하는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음을 고통을 아시고서도 묵묵히 가롯 유다와 함께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어떤 희생과 헌신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해하지 못할 고난은 없으십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도 배신당하시고 이렇게 결국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모진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 삶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들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기림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3년 반이라는 짧지만 또 긴 공생의 기간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그들에게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돈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날까지도 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결국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 입고 또 배신당하고 또 마치 우리 등에 칼을 꽂듯 아픔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세상은 이를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주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까지도 우리가 감싸 안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뜻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불가능한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들도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던 그러한 미움과 또 분노의 칼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처럼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자녀답게 그렇게 용서하고 또 다시 한번 품어주고 또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 처한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가 씨름하는 문제의 사연들은 다를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는 궁극적인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